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시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수술대에 누워있다고 말이죠.
생각만 해도 벌써 긴장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수술용 칼을 들고 다가오는 그 안과 의사의 손이 막 덜덜 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앞에서요.
와, 그건 진짜 수술실 뛰쳐나가고 싶을 것 같은데요. 의사가 왜 그렇게 떠는 거죠?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이 수술이 실패해서 여러분의 눈이 멀게 되면, 그 당시 법에 따라 의사 본인의 눈도 강제로 멀게 하는 형벌을 받아야 하거든요.
아, 실패하면 의사 자신의 눈을 내놓아야 하는 말 그대로 목숨 건 수술이네요.
맞아요. 바로 이 섬뜩한 상황이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도덕적 가르침 이면에 숨겨진 끔찍하고도 생생한 현실입니다.
오, 아직 강렬한 오프닝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심층 탐구를 진행할 호스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들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한다고 착각하는 고대 텍스트들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해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자료 분석을 함께할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의 핵심 자료는 크레이그 키너 박사님의 마태복음 6장에서 8장까지의 강의록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임무는 뭔가요?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이나 황금률 같은 텍스트를 읽을 때, 현대인들은 2000년 동안 덧칠해진 그 종교적인 광택제를 통해서만 보잖아요. 오늘 우리의 목적은 그 광택제를 싹다 벗겨내는 겁니다.
아, 광택제를 벗겨낸다. 좋네요.
네네. 당시에 흙먼지 날리는 경제적 현실이나 사회적 계급, 그리고 생존의 문제라는 아주 구체적인 맥락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이 텍스트가 당시 사회 시스템을 흔드는 엄청나게 파격적이고 막 급진적인 선언이었음을 해체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첫 번째 파격이 바로 키너 박사님의 강의록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주기도문이더라고요. 저는 기도의 첫마디부터가 당시 사회에서는 충격 그 자체였다는 게 너무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고대 유대문헌들을 보면 사람들이 기도할 때 신을 부르는 호칭이 대체로 우리의 아버지 혹은 하늘에 계신 우리 왕 이런 표현들이었거든요.
약간 거대하고 듬직한 통치자 같은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인족 전체를 이끌고 보호하는 어미한 통치자 개념이죠. 그런데 이 텍스트에서 예수는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가르칩니다.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그 친밀한 아빠의 뉘앙스인 거죠.
네, 아람어로 아바라고 하죠.
제가 느끼기엔 이게 마치 아주 엄숙하고 삼엄한 대기업 이사회 한가운데 문을 확 열고 들어가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회장님한테 대뜸 아빠! 하고 부르는 것 같은 당혹스러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 비유가 당대인들이 느꼈을 문화적 충격을 정확히 짚어냈네요. 신을 우주적 통치자에서 아주 개인적이고 극도로 친밀한 광대망한으로 확 끌어들인 겁니다.
와, 진짜 파격적이네요.
게다가 언어적인 구조를 뜯어보면 이 파격성이 더 뚜렷해지는데요. 그리스어 원문을 분석해보면 문장 끝마다 당신의라는 대명사가 반복적으로 배치되면서 아주 강력한 운율을 형성합니다.
아, 당신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아니라 직역하자면 거룩해지이다 당신의 이름이 그리고 임하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이런 식이죠.
철저하게 화자의 욕망이 아니라 당신, 즉 신의 의지에 초점을 맞추는 언어적 장치네요. 친밀하게 다가가면서도 초점은 상대방에게 맞춘다. 흥미로운 균형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장 얼려했던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어떤 부분이죠?
기도의 전반부가 그 거대한 우주적인 신의 뜻을 구하다가 갑자기 너무나도 세속적인 이야기로 확 떨어지잖아요.
아, 일용할 양식 말씀이시군요.
네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시고, 영적인 기도 한가운데 왜 갑자기 그날 먹을 빵과 막 금융 부채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건가요?
그 지점이 바로 1세기 지중해 세계의 아주 뼈아픈 사회학입니다. 당시 인구의 70%에서 많게는 90%가 농민이었거든요.
90%요? 와.
네, 이들은 거대한 로마 제국의 세금과 지역 영주들의 수탈 속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말 그대로 생존의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죠. 흉년이 한 번이라도 들면 즉시 누군가에게 돈이나 곡식을 빌려야 했습니다.
어우, 팍팍하네요.
문제는 이반인 고리대금 업자들에게 돈을 빌리면 이자가 최대 50%까지 치솟았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자가 50%요? 아니, 그건 대출이 아니라 그냥 너 이제부터 내 노예해라 이런 선고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즉 유대 율법에는 동족끼리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보장치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혹은 희년이 되면 모든 채무를 전면 탕감해주라는 법이 명시되어 있었죠.
아,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빚의 굴레에 갇히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고대식 파산 면책 제도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너무 완벽한 복지 시스템인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겠죠?
어떻게 하셨나요?
아니, 빚을 탕감해줘야 하는 7년째가 다가오면 돈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 굶어 죽어가는 농민들에게 돈을 빌려줬을까요? 내년에 무조건 떼일 돈인데 말이죠.
그 모순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기득권층은 당연히 지갑을 닫아버렸죠. 그래서 농민들은 율법 때문에 오히려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세상에, 법이 오히려 사람을 잡는 꼴이네요.
이때 1세기의 종교 지도자들과 법학자들이 아주 기가 막힌 금융 꼼수를 고안해냅니다. 바로 프로스불이라는 제도입니다.
프로스불이요? 이름부터가 벌써 뭔가 복잡한 법적인 냄새가 나는데요.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이게 아주 교묘한 우회로였는데요. 율법의 빚 탕감 규정이 개인 대 개인의 채무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성전이나 법정에 공식적으로 양도를 해버려요.
아, 채권을 기관에 넘기는 거군요.
네네. 그러면 개인의 빚이 아니라 성전에 진 빚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성전 같은 기관은 빚 탕감의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헐, 대박.
결국 농민은 안식년이 와도 법정이나 성전을 통해 반드시 빚을 갚아야 했고, 채권자는 성전을 거쳐서 자기 돈을 아주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었던 거죠.
와, 듣고 보니 진짜 소름이 돋네요. 약자를 보호하라고 만든 종교의 중심지인 성전이 오히려 부자들의 자산을 지켜주는 거대한 채권 추심 기관이자 방패막이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 나면 빚더미에 앉은 농민들이 모여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실 겁니다.
단순한 개인의 내면적 회개가 아니었네요. 당시의 타락한 경제관념과 성전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선언이었던 셈이군요.
맞습니다. 신앙의 영역에 경제적 정의를 다이렉트로 연결한 거였죠.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경제 이야기 못지않게 저를 놀라게 한 건 그 텍스트 비평 부분이었어요.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우리가 항상 주문처럼 외우는 클라이맥스 있잖아요.
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 부분 말씀이시죠?
네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요.
일명 송영이라고 부르는 구절이죠. 흥미롭게도 가장 권위 있고 오래된 마태복음의 초기 사본들에는 이 화려한 마지막 구절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진짜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완벽한 오리지널이라고 믿고 달달 외워왔던 그 문장이 원본에 없었다고요? 그럼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건가요?
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것은 초대교회 예배 관습이 텍스트에 스며든 결과입니다.
예배 관습이 스며들어요?
네. 유대교 회당이나 초기 기독교 모임에서 주드리도문을 다 같이 공적으로 암송할 때 그 시대 예배 양식에 따라 찬양의 문구를 덧붙여서 마무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관습이었거든요.
아, 일종의 마무리 멘트 같은 거였군요.
그렇죠. 그 관습이 몇 세대에 걸쳐 굳어지다 보니까 후대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아예 본문에 그 구절을 포함시켜버린 겁니다.
야, 이건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네요. 기도의 뼈대는 너무나도 급진적인 경제적, 사회적 선언이었는데 후대에 갈수록 예배당 안에서 듣기 좋은 종교적인 언어로 예쁘게 포장되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그 치열했던 1세기의 현실로 돌아가 보죠. 프로스불 제도에 짓눌려서 언제 땅을 뺏길지 모르는 그 엄청난 빚의 공포 속에 살았다면 당시 사람들의 멘탈은 온통 돈에 대한 집착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그렸겠죠.
이 텍스트는 그 지독한 물질주의와 불안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와 동시대에 존재했던 또 다른 급진적 유대분파인 SNF파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NF파요?
네, 사회 부근의 쿰난 공동체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은 세상의 경제 시스템이 너무 타락했다고 보고 아예 사유재산을 전면적으로 포기해버렸습니다. 속세를 등지고 자기들끼리 광야로 나가버린 거죠.
돈이 문제라면 아예 돈을 없애버리자는 극단적인 미니멀리즘이네요. 그럼 키넛 박사님의 강의록에 나타난 가르침도 그렇게 세상을 등지라는 내용인가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텍스트는 물질이나 재물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고 도망치라고 하지 않아요. 재물은 삶에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인간을 지배하게 둬서는 안 된다는 우선순위의 혁명을 요구합니다.
우선순위를 바꾼다?
네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성한 눈과 악한 눈의 은유입니다.
아, 제가 그 부분에서 좀 막혔어요. 갑자기 무슨 저주를 내리는 사악한 눈, 막 이런 주술적인 이야기가 나오나 싶었거든요.
고대 근동의 언어적 맥락을 모르면 그렇게 오해하기 쉽죠. 고대 유대 관용구에서 눈은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나 마음가짐을 의미했습니다.
아, 마음가짐이요?
네, 성한 눈은 타인을 향한 넉넉함, 관대함, 자비로움을 뜻합니다. 반대로 악한 눈은 주술적인 저주가 아니라 타인의 재산을 탐내거나 질투하거나 베풀기를 아까워하는 인색함을 의미하는 아주 널리 쓰이던 이디엄이었습니다.
아하. 결국 재물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이야기였군요. 돈을 의인화해서 만문이라고 부르면서 신과 만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한 것도 그런 맥락이겠네요.
맞습니다.
돈 자체가 악마라기보다는 돈이 우리의 시선을 인색하고 이기적으로 만들 때 그것이 신의 자리를 대체하는 우상이 된다는 거군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는 물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대 지혜 문학의 전통을 끌어옵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네네. 오프닝에서 안과의사 이야기 전에 이소부화를 살짝 언급했었죠.
아주 좋은 비교 대상이었어요. 이소부화에서 동물들은 보통 인간의 어리석음을 비꼬기 위한 캐리커처로 쓰이잖아요.
그렇죠. 게으른 배짱이나 욕심 많은 개디처럼요.
하지만 이 텍스트에서 자연을 인용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새와 백합은 인간의 결점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창조주가 돌보시는 거대한 경제 시스템, 즉 생태계가 얼마나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증적 증거로 쓰입니다.
오, 생태계를 거대한 경제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 신선하네요.
미물들조차 각자의 위치에서 공급을 받는데 왜 너희는 끊임없이 축적하려고만 하면서 불안해하느냐는 묵직한 반문인 거죠.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규빗이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하고 찌릅니다.
규빗이라면 고대의 길이단이 아닌가요?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길이요?
네, 맞아요.
그럼 키를 한 규빗, 그러니까 한 45cm쯤 확 늘린다는 뜻인가요?
원어의 맥락상 여기서의 길이는 물리적인 키가 아니라 수명의 연장을 의미합니다. 삶의 여정을 길이에 빗댄 것이죠.
아, 수명이요?
아무리 통당 잔고를 걱정하고 빚 때문에 밤을 새워 불안해해봐야 너의 수명을 단 한 초, 단 한 발자국도 늘릴 수 없다는 냉혹하고도 철학적인 팩트폭력인 셈입니다.
알라는 주제로 넘어가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게 여러 설교를 그냥 막 짜깁기 해놓은 건 줄 알았어요.
겉보기엔 단절된 것 같지만 심리학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결핍에 시달리고 물질주의적 불안에 갇힌 사람의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요?
글쎄요. 엄청 예민해지지 않을까요?
필연적으로 타인에게 가혹해집니다. 내면의 불안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외부의 타인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알량한 통제감과 우월감을 느끼려 하는 겁니다.
내 코가 석자니까 남의 눈에 든 티끌이 더 거슬린다. 아, 완전히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그 비유가 참 독특하잖아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이야기죠.
네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그러니까 나무 기둥은 보지 못하느냐. 솔직히 저는 들을 때마다 너무 과장된 코미디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눈에 어떻게 지붕을 받치는 거대한 나무 기둥이 꽂혀 있습니까?
당시 랍비 문헌인 탈무드에도 비슷한 관용구가 등장할 만큼 널리 쓰이던 농담 섞인 비유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가 당대 사람들에게 단순한 코미디가 아니라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로 다가갔을 거라는 걸 알기 위해 우리가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던 안과의사의 현실을 소환해 볼 때입니다.
아, 1세기의 백내장 수술 이야기 말이죠.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부터 이어져 온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즉 동해복수법의 원칙은 1세기 의료계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네. 의사 입장에선 매번 자신의 눈알을 걸고 수술을 해야 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비유를 다시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눈에는 거대한 나무 기둥이 박혀서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돌팔이 안과 의사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의사가 날카로운 수술용 칼을 들고 내가 네 눈 속에 있는 아주 작은 먼지 하나를 수술로 빼주겠다 라면서 당신의 얼굴로 막 다가오는 겁니다.
으악! 그건 코미디가 아니라 완벽한 호러 영화 텍스트네요. 타인의 결점을 함부로 비판하고 고치려 드는 행위가 남을 돕는 게 아니라 남의 눈까지 영구적으로 파괴해버릴 수 있는 끔찍한 폭력이라는 걸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타인을 향한 폭력적인 정죄를 멈추라는 경고 이후에 그렇다면 타인을 대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원칙이 무엇인지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황금률이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실 이 황금률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동양의 공자도 비슷한 말을 했고 여러 문화권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진리잖아요. 1세기 유대교 전통 안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었나요?
물론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던 두 명의 랍비, 샴마이와 힐렐의 일화가 이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아, 제가 그 이야기 읽었습니다.
아시나요?
네. 어떤 무례한 이방인이 그 엄격하기로 소문난 랍비 샴마이를 찾아가서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율법 전체를 다 가르쳐주면 내가 개종하겠다, 이렇게 도발을 했죠.
네네, 맞아요.
그랬더니 샴마이가 막 불거치 화를 내면서 손에 들고 있던 목수의 자로 그 사람을 후려치며 쫓아냈다고요. 아니, 솔직히 그 정도면 샴마이 입장에서는 꽤 참은 거 아닌가요?
당시 율법의 방대함을 생각하면 샴마이의 반응도 무리는 아니었죠. 한 발로 서 있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걸 다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 이방인이 포기하지 않고 이번엔 온화하기로 유명한 랍비 힐렐을 찾아갑니다. 똑같이 한 발로 서서 가르쳐달라고 요구했죠. 그때 힐렐은 화를 내는 대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뭐라고 했나요?
네가 싫어하는 일을 내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요. 나머지는 주석일 뿐이니 가서 배우라.
와, 정말 명언이네요. 자신이 당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마라.
멋진 말이죠. 하지만 키너 박사님은 힐렐의 가르침과 마태복음 텍스트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를 지적합니다.
차이요? 어떤 차이가 있죠?
힐렐의 가르침을 포함해서 고대 철학자들의 조언은 대부분 네가 싫은 건 남에게도 하지 마라는 아주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규칙이었습니다.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죠.
아, 하지 마라.
네.
반면 이 텍스트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행하라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의 원칙을 세웁니다.
아하.
내가 사랑받고 싶다면 상처받은 타인에게 먼저 다가가 사랑을 베풀라는 실천적 명령으로 패러다임을 확 바꾼 겁니다.
듣고 보니 미묘하지만 엄청난 차이네요. 소극적 방어에서 적극적 실천으로의 전환. 너무 훌륭한 통찰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저는 아주 핵심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1세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힐렐처럼 훌륭한 통찰을 전하는 지혜로운 랍비들이 많았잖아요. 말은 누구나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민중들은 왜 유독 이 가르침에 그토록 압도당하고 특별한 권위가 있다고 느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긴 가르침의 결론부, 즉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1세기 랍비 문헌들에서 건물을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그 단단한 반석은 항상 무엇을 상징했을까요?
성경 이야기니까 아무래도 율법 아닐까요?
맞습니다. 바로 신이 모세에게 준 절대적인 기준, 율법, 즉 토라였습니다.
율법이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인생을 지어야 비바람이 불어도 안 무너진다. 이게 당시의 상식이자 정답이었겠네요.
게다가 당시 율법학자들인 서계관들은 누군가를 가르칠 때 반드시 위대한 선제자 아무개가 이렇게 말했다, 혹은 어느 랍비의 해석에 따르면 이러하다, 라며 과거의 권위를 인용했습니다.
아, 출처를 밝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텍스트에서 예수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그 절대적인 율법의 자리에 넌지시 자신의 말을 대치시켜버립니다.
자신의 말을요?
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남의 권위를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율법의 수여자와 동등한 권위, 즉 율법 그 자체임을 선언해버린 겁니다.
와, 서기관들 눈에는 진짜 엄청난 신성모독이자 충격적인 권위의 주장이었겠는데요.
완전히 뒤집어진 소리였죠.
그러니까 내가 곧 법이고 반석이다 라고 자기 입으로 선언해버린 거군요. 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말은 입술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선언을 했다면 반드시 그 권위를 증명할 행동이나 증거가 뒤따라야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그 날카로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쏟아져 나옵니다.
텍스트가 기막히게 구조화되어 있는데요. 5, 6, 7장에서 입술로 놀라운 권위를 선언한 직후에 8장과 9장에서는 연달아 10개의 거대한 기적 사건들이 터져 나옵니다.
쉽게 나요?
네, 학자들은 이것이 구약시대에 이집트를 굴복시켰던 모세의 10가지 재앙과 의도적으로 평행을 이룬다고 분석합니다.
아하, 모세의 10재앙.
다만 파괴와 심판의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10가지 권위의 증명이란 점이 다르죠.
아, 말이 끝남과 동시에 그 권위를 입증하는 10개의 행동이 막 쏟아지는 거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기적이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이던데 제가 키너 박사님 강의록을 보니까 이게 1세기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엄청난 의미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레위기 13장의 정결법에 따라 사회에서 철저히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자신에게 다가오면 스스로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쳐서 상대방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습니다.
부정하다고요? 마치 1세기 버전의 걸어다니는 방사능 폐기물 같은 취급을 받았던 거네요. 닿는 순간 오염되니까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나병 환자와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순간 병이 옮는 것은 물론이고 종교적으로도 철저히 부정 환자로 전락해서 성전 예배나 사회적 모임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겠네요.
그런데 이 텍스트에서 예수는 멀리서 말로만 나아라 라고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금기를 깨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만집니다.
율법의 정결법을 스스로 찢어버리고 부정 환자의 오염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간 거군요.
네, 그 부분에서 더 나아가서 이 접촉의 방향성을 봐야 합니다.
방향성이요?
원래 정결법 시스템에서는 부정하는 것이 깨끗한 사람에게 닿으면 깨끗한 사람이 오염되는 것이 법칙이었습니다. 오염은 전염되니까요.
그렇죠. 썩은 귤이 옆에 있는 귤을 썩게 만드는 것처럼요.
맞아요. 하지만 예수가 나병 환자를 만진 순간 그 법칙이 역전됩니다.
오.
환자의 부정이 예수에게로 옮겨와 그를 더럽힌 것이 아니라 예수의 순결함과 생명력이 환자에게로 흘러가 그를 깨끗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 거네요.
타인의 정죄하고 비판하며 거리를 두는 악한 눈의 시대에 타인의 고통 한 가운데로 손을 뻗어 실질적인 구원을 만들어내는 행동. 이것이 바로 그가 주장한 권위의 진짜 출처였던 겁니다.
입술의 권위가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자의 고통을 짊어지는 행동으로 증명되었다. 와, 정말 아름답고도 급진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키널 박사님은 이 텍스트가 단순한 2000년 전의 고대 문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셨죠? 박사님의 아주 사적인 일화가 강의록 마지막에 짧게 실려있던데요.
네, 키너 박사가 아직 젊었을 적에 이러죠. 아파트 위층에 폐암 의심 증상으로 피를 토하고 무릎 통증으로 고통받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헉, 엄청 위급한 상황이었네요.
박사는 방금 우리가 나눈 이 고대의 가르침과 치유의 기적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믿고 그 여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며칠 후 그녀의 병세가 완전히 호전되었고요. 병원에서는 폐암 진단이 오진이었다고 결론을 내렸죠.
야, 그것이 의학적 오진이었든 기적이었든 중요한 건 이 고대의 급진적인 텍스트가 도서관의 화석으로 남은 게 아니라는 점이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을 행동하게 만들고 누군가의 고통에 손을 내밀게 만드는 아주 생생한 동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이 이 자료가 가진 힘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파헤친 방대한 이야기의 조각들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먹는 빵에 대한 기도가 사실은 성전 중심의 꼼수인 푸르스부를 향한 경제력 저항이었음을 보았습니다. 불안에 떨며 질투하는 악한 눈 대신 생태계를 신뢰하라는 지혜. 또 눈알이 뽑힐 위험을 안고 수술하던 안과의사의 공포를 빌려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섬뜩한 경고.
네.
그리고 방어적인 규칙을 넘어 먼저 손을 내미는 황금률과 나병 환자의 오염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 증명해낸 진정한 권위까지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텍스트가 1세기의 흙먼지 속에서 얼마나 날카롭고 입체적으로 살아 숨쉬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2000년 전의 사회학 속에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전군을 탁 켜준 아하의 순간은 언제였습니다?
저는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텍스트 비평의 결과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 주기도문 송령 부분요?
네, 초기 기독교의 서기관들은 수백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라는 아름다운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그게 예배당 안에서 듣기에 훨씬 더 편안하고 은혜로웠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고대의 날카롭고 급진적인 텍스트 위에 우리만의 현대적인 편견이나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얼마나 많이 덧칠하며 읽고 있을까요? 우리가 진리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던 것들 중 과연 어디까지가 원본이고 어디까지가 우리의 입맛에 맞게 편집된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할 때입니다.
정말 묵직하게 가슴을 찌르는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익숙함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 이면의 낯설고 불편한 진실을 대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배움이 시작되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남겨진 이 도발적인 질문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길 바랍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